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섯 빛깔 무지개 한국에서 LGBT로 산다는 것 제11회 동성혼 법제화 투쟁이 승리를 거둔 이야기 그 명과 암 뉴욕 마초게이 제이슨 박 편 시작하겠습니다. 총 20회로 기획된 이 팟캐스트는 2014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하나로 인천 문화재단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미술 디자인 평론가 임근준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LGBTQ,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성소수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무지개 같은 삶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동성연애의 세계를 이성애자인 신의21의 이다혜 기자님과 함께 살펴봤던 지난 에피소드는 어땠나요? 연애 이야기라서 역시 골치 아픈 이슈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듣기에 편안한 방송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연애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어느 소중한 이의 바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초보계의 시절에 반복하기 쉬운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혹은 실수했던 과거를 가볍게 웃어넘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제이슨 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이슨 박님은 현재 시카고에서 인간의 시각기능을 연구하고 있는 신경과학자입니다. 원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전공을 심리과학으로 바꿨고 이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경심리학계의 권위자인 세미르 제키의 교양서 이너비전 뇌를 보는 그림 뇌로 그리는 미술을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2003년도에 시공사에서 출간됐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입니다. 허핑턴포스트의 필자이기도 하고 또 늙은 청년들의 잡지인 도미노에 이러저러한 문제적 글을 기고해왔습니다. 또 트위터에서 자비 없는 비칭으로 계몽사업에 힘을 쓴 나머지 뉴욕 마초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적 인간으로는 망가 아니면 오타쿠이기도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이기도 하며 화장품 매니아이자 박피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 박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려서 아 내가 남과 다르구나 혹은 아 내가 개인해? 라고 자각한 때는 언제인가요?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기억하는 한 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언제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이렇게 뭐 한 3, 4살 정도 기억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도 네. 여전히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게이 어린이, 게린이라고 네. 부르는 그런 특성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남자 동 또래 남자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어른이나 여자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더 편하고 네. 또 뭐 공놀이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뭔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했었죠. 예. 네.
그럼 어렸을 때 소꿉놀이나 인형놀이를 좋아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동네 누나나 사촌 누나나 뭐 동네 아이들이랑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그런 것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뭐 또 어떤 의미로는 게임 분이시라서
네네.
이제 아들인데도 뭐 인형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사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면 처음으로 여장을 해본 건 언제인가요?
여장까지는 안 해보았어요. 근데
어,
어머니가 이렇게 네. 예쁘장 하니까 뭐 이렇게 머리에 꽃을 꽂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네네. 뭐 이렇게 예쁜 척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런 흔적은 있는데 여장까지는 안 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
없었어요?
그런 건 제가 뭐 남자아이들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엄마 립스틱을 몰래 발라본다든가 어, 그런 일은 가끔 있죠.
이성애자가요?
아, 이성애자? 어, 글쎄요.
아, 아닐 것 같은데.
어,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어, 그런 경험은 있었는데 뭐 본격적으로 여장을 한다 이런 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문제로 힘이 들었을 때가 사실 뭐, 가, 뭐 어떤 성소수자건 한두 번은 있게 마련인데 언제가 가장 힘이 들었고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서 약간 민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어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드라마를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 번, 두 번까지도
네.
어, 제 경우는 저희 집안이 어, 개신교 집안이었고
네.
어렸을 때부터 다들 교회를 다니고 어머님도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시라서
네.
어, 압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고생쯤 되면은
네.
보, 이제 몸이 원하잖아요.
네. 뭐를요?
이제 호르몬이 발동을 하니까
네.
이제 어 누구를 만나고 싶다, 누가 좋다, 뭐를 어 사람을 만져보고 싶다 이런 감각이 드니까 그런 게
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네, 네.
그때는 어 세상이 아직 좁으니까 사실
네.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 접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교회형을 좋아한다든가 뭐
네. 교회 어.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근데 오빠 말고
네.
그거보다 선생님
아
어,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가 또
조금 더 주위가 더 큰 쪽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학교 친구들 그리고 뭐 어, 그래서 그런 조금 조그만한 일들은 어릴 때부터 있었고 어 뭐 어 민망한 드라마도 많이 찍었죠.
어 민망한 드라마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액션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아 뭐 아 이것저것.
네. 뭐 제 후배 중에는
예.
어, 과감하게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으면 중고등학교 때 그 밤에 숙직하는 날을 알아가지고 네. 과감하게 선생님한테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네.
어, 우리가 게이 스트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꼬시다 보면 될 만한
네.
분과 안 될 만한 분들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보면 어, 나이가 어리다고 피해자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가해자
이런 위험한 말을 해도 되나요?
네, 그런 분들이 가끔 있.
예, 그래서 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네네.
항상 뭐 주체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체적인 가해자
그냥 뭐 어,
미성년기의 범죄자
뭐 하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네,
또 상대를
네.
내가 뭐 싫은 사람이랑 한 게 아니니까
네네.
예. 그런 일들이 뭐 있었죠.
네네. 게이로서 사회화되는 과정이 여타 스탠다드한 게이들과 조금 달랐던 걸로 알아요. 20대 한창 시절에도 뭐 게이 바나 게이 클럽 디스코 주로 다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렸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뭘요?
어,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네.
이제 그때 어, 뭐 통신 모임, 학교 모임 이런 게 많이 생길 때였잖아요.
네네.
그때는 저도 뭐 주일마다 친구들이랑 춤도 추러 가고
네.
뭐 할 거는 다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때 뭐 스파르타쿠스, 지퍼 이런 시절.
네네.
예.
네. 그러면 첫 경험은 언제였나요? 상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트위터에서
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데피니션에 문제가 있어서
뭐 아무렇게나 데피니션을 내리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뭐 그냥 섹슈얼한 행위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은 동년배 학교 친구들
네네네
들이군요.
어, 어, 가끔 피해자가 많은 학교네요.
한
어.
번에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피해자가 연쇄 거의 연쇄살인만 느낌이 나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뭐 같이 놀다가
네네.
뭐 예, 더듬다가 그렇게 네네. 됐다.
뭐. 네네. 그러면 진 뭐 이렇게 약간 로맨틱한 관계는 그러면
로맨틱한 연애로 그러니까 상호 간에 네. 합의를 한 연애는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아 그렇군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홍상수 영화를 찍기 시작했죠.
아유, 거기가 네. 더 우울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커밍아웃 했나요?
일단은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뭐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네네.
가족들은 뭐 보면 알죠. 그리고 또 워낙 드라마를 세게 찍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가족들도 예. 뭐 아무리 걸커라 그래도 예. 그 디나이얼 가족의 디나이얼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예. 확인 사살할 때까지는 또
말을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네. 그래서 뭐 다 아는데 뭐 어머니도 자기 쪽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일은 절대 없고 또 제 쪽에서 뭐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는 주시는데
네네.
뭐 이렇게 좋은 기색은 아닌 그냥 그런 네네. 정도. 예.
그럼 뭐 학계에서의 커밍아웃은 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쳤어?
서울에서 있을 때도 뭐 네. 특별히 숨긴 건 아니었어요.
네네.
저는 하여튼 뭐 이렇게 거짓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 가고 뉴욕에 가고 나서는 어느 시점에 밝혀야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서는 대놓고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래요? Hey, you know what? I'm gay. 이러나요?
Like I didn't know.
뭐라 그래요?
진짜 그냥 다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제가 일하는 데가 네. 특히 또 심리학과 뉴로사이언스 네네. 이런 쪽이라서
그러니까 거기 다 약간 너드한 분들
그렇죠.
동네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과학이 하드코어해질수록 대부분 사람들이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럴까요?
예, 그리고 네. 또 다들 정치적으로도 리버럴한 분들이시고
네.
또 종교를 믿는 부분이 분들이 일단 없죠.
네네.
이제 다들 무신론자거나 아니면 네. 뭐 불가지론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싫은 티를 내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네. 근데 밝혀야 되는 시점은 그럼 언제 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학교는 워낙 오래 다녀서 어느 시점에 누구한테 어떻게 커밍아웃을 했는지를 다 기억을 못하는데
네네.
직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사람이 네. 나를 차별할 사람은 절대 아닌데
네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이 보스 입장에서 아랫사람한테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물어보면 이제 차별이 되니까
네네.
왜 네가 그걸 알고 싶니 이제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처음에 인터뷰야 뭐 그렇다 쳐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또 사적인 부분이 전혀 안 겹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네.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왔다 갔다 뭐 농담 따먹기도 가끔 하고 네.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나를 보고 모를 리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낼 수는 없고 그러면 내가 얘기를 언제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3주 정도 후에 밥을 네. 먹다가 근데 너 내가 개인 거 알지? 그랬더니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지 이러면서 예 그렇게 돼서 뭐 전혀 불편 없이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 살기 시작한 건 유학을 떠나면서부터였죠. 그게 몇 년도부터인가요?
제가 석사 졸업은 2002년에 했는데 그때부터
네네.
왔다 갔다를 했어요. 계속
네네.
가서 이제 뭐 지내다가 6개월 정도씩 지내다가 오고 그러다가
네.
유학을 간 건 2004년이죠.
네네. 그 제이슨 박 박사님은 원래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과정,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법을 버리고 네, 신경심리학자가 된 것인지 혹시 나도 보통 많은 이들이 선택하듯이 치대를 갔어야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하시는지
일단은 법학을 선택할 때 큰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많은 고등학생들처럼
네.
예, 그래서 그냥 성적이 되고 좋은 학교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던 거고
네.
그때는 고등학교가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네.
고등학교가 끝나는 것만 해도 이제
네.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요. 현재 가서 보니까 또 제가 다니던 학교가 또 좀 약간 이상했어요.
고려대학교.
아니 왜냐하면은 고려대학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네.
고대 법학과 학생들은
네.
자기가 두 달 전만 두 달 전 한 달 전만 해도 자기가 고대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서울대를 가려고 하다가 네. 이제 법대에 온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막 이상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계속 불편하던 마음이 있었고
네네.
그게 이제 뭐 그거는 하나의 팩터고 그 위에는 법도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네.
이게 내가 이거를 시험을 쳐서 네. 이렇게 시스템의 부조리에 공헌을 하는 게 네네.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될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 같은 거 하면 오히려 잘하시지 않았을까요?
검사. 과연? 근데 정의의 검사들이 어떤 꼴을 하는지 우리가
공안 검사 같은 거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학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즐겁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제 마음이 어두우니까 심리학이라는 네. 거에 마음을 돌렸는데 보니까 또 거기서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학이 아니라
네.
더 이제 하드코어한
네네.
생리 쪽
네.
그러니까 신경과 네네. 뭐 자극에 관 그런 자극 처리에
네.
관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선택을 했고요 복수 전공을 했고 그리고 치의대는 그때는 선택지가 아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갈 때 치의대를 선택하지 않으면 방법이
네.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그게 꼭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없었고
네. 네. 그런데 보면 공부를 좀 하는 고등학생들은 법학이나 의학 전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고소득이 보장되는 자유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를 하든 어떤 조직에 있든 뭐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권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막상 법 쪽에서는 성공하면 다들 탈반하시고 이성애자로서 패스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네.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 그러니까 제
네.
나이 때 한 제가 5년 전에 왔었거든요.
네네.
그때만 해도 뭐 다들 독신으로 살면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결혼한 사람도 뭐 하나 둘 더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피어 프레셔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거구나.
네네.
그 안에서 성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그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판단할 바는 아닌데. 제가 더 뭐 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네네. 저지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네네네. 박사님의 전문 분야는 신경심리학 가운데에서도 시각뇌
예.
부분이죠.
예.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전망이 아주 밝은 분야인가요?
시각뇌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시각뇌보다도 더 내려가서 아예 안구랑 신신경 이쪽을 더 열심히
네네네.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뉴로사이언스 안에서도 비전 파트가 커요.
네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비중이
그쵸.
시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 분야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실험을 디자인하거나 이럴 때 자극을 통제하기가 좋아요.
네.
다른 종류의 실험들 만약에 뭐 페인을 한다 이러면 그 페인을 그러니까 통증
네네.
실험을 한다 이러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지 또 뭐 상처도 남기면 안 되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시각 실험 같은 경우는 비교적
네.
일관된 통제된 그 자극을 가지고 조종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네네.
분야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뇌에서 시각에 할당된
네네.
부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할 말이 많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 그런 분야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의학 분야와 관련돼서 펀드레이징도 좀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요새는 다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일은 약간 클리니컬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환자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은 아직은 할만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군요. 자, 보통 제3세계 출신의 과학자들은 자기 연구 분야만 알고 메타 차원의 인문 교양이나 예술에 무관심한데 박사님은 이것저것 관심사가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까?
네네. 예. 보면 전문 분야 외에 관심사가 많다는 건 약간 에너지 소모도 좀 많다는 편이고
예.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 망가 아니면 오타쿠였던 것은 어린 시절의 일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만화를 보십니까?
오타쿠라고 불릴 만한 때였던 거는 한 중학교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 오타쿠.
네네.
예, 그런 레벨로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서 했던 거. 그리고 그런 만화나 뭐 그런 오타쿠 대상을 봤을 때 막 이렇게 너무 즐거운,
네네,
그런 상태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도 여전히 스캐닝은 하죠.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으니까.
네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는 계속해요. 그래서 네네, 남들이 얘기를 하면 알긴 알죠.
네. 예. 또 그리고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으로서
예,
여러 판본을 사모으기도 하죠. 예.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요?
그게 사람이 젊을 때 노출됐던 어떤 그 문화적인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제 한계나 뭐 웃긴 점이라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어요.
뭐 알면서 네, 다들 알잖아요. 다들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농담거리가 된지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처음 본 게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보통 아직 붐이 일기 전에 그때 몇 권이 번역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그때는 막 열심히 읽었죠.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컬렉션을 시작을 하고, 이게 오타쿠다 보니까 모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도대체? 그냥 중간에 포기하면 편하지 않아요?
가치 평가랑 별로 관계도 없고,
네,
뭐 호랑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네,
뭐 그냥 모으기 시작했으면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고 이제 영문판이나 뭐 영문판도 미국판이랑 영국판이 다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차이점, 그런 정보의 차이를 내가 아는 거, 그런 데서 이제 미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 그래서 뭐 사인본도 뭐 영문판에서 나오면 영국판에서 나오면 그거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또 하나의 즐거움인 것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사인본을 모았었는데 최근에 그 어떻게 한국에서 1Q84라고 부르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 책부터는 너무 값이 오르셔가지고 제가 쫓아갈 수가 없네요. 이제는.
아, 예. 네네. 한꺼번에 좀 파셔서 목돈을 마련하시는 거는
지금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시기만 기다리고
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노벨상 받으시면 한 큐에 제가 몇 가지 컬렉션은 좀 아주 귀한 걸 가지고 있어서
네네네.
예, 건방지게 학생지에 그런 걸 손에 넣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의 노벨상 수상을 기원합니다.
예.
자, 농담이 적힌 티셔츠를 수집하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대략 몇 장 정도 모았나요?
한 번 세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한 7, 80장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보통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맨날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어디에 뭐를 써놨는지를 몰라가지고
네,
한꺼번에 다 확인을 하기 힘든데 뭐 그렇죠. 지금은 뭐 옛날처럼 막 너무 세세한 농담 이렇게
네네,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 이제 좀 편하게
예, 그런 쪽을 예, 찾아서 입으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화장품 매니아이자 박피 중독자이기도 합니다. 보면 북미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새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어렵게 구해갖고 얼굴에 발라보기도 하고 집에서 자가 박피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다지만 자기 자신을 마루따로 삼는다는 게 좀 무서운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네, 뭐가 그렇게 재미있나요? 화장품 세계가.
처음부터 뭐 그렇게 센 거를 하진 않았고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
이런 것도 논문이 있어요. 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뭐 몇 퍼센트의 케미컬을 어떻게 섞어서 뭐 사후 처치는 어떻게 한다 이런
네,
게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봐가면서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무서울 건 없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피부에 계속 집착을 하게 돼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저도 어릴 때 여드름도 있었고 뭐 지금도.
아니, 여드름이 트라우마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트라우마죠. 그건 청소년 자살의 막 원인이고 그래요. 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저런 말을 하면 굉장히 얄밉죠.
저 피부 안 좋아요. 여드름 나 많이 났는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 그래서 또 사람마다 또 마음이 그 마음의 그 뭐라 그러죠?
네네.
예, 흔적의 크기가 네네. 다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예. 가끔 가다가 박피를 해서 피부에서 뭐 고목나무 껍질 벗겨졌지 벗겨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정말요? 요새는 뭐 워낙 한국에서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고목나무 벗겨지듯 벗겨줘야지 이제 새살이 나는 거죠. 저는 뭐 당황하실 일이 아니에요. 한번 저랑 한번 하시면.
아우 저는 뭐 박피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워낙. 네. 좋으시니까.
아, 참, 참 두려운 네. 세계예요. 네. 자 그리고 제이슨 박 박사님은 보면 한국에 돌아오실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고요.
네네.
뭐 하다가 불러주시는 좋은 조건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있으면 또 안 온다고 뭐 그렇게 딱 잘라 말은 못하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미국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면 이제 한국 땅을 떠나기 원하는 성소수자 청년 여러분도 적지 않습니다. 뭐 저야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부대끼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 더 고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본인이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떠난다. 그러면 그건 뭐 박수 쳐서 응원해 줄 일이죠. 근데 보면 이제 공학, 과학 전공자들은 이제 북미 이민이 좀 장벽이 낮은 편이죠. 북미에 가서 살기 바라는 성소수자 청년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혹시
지금 임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뭐 그냥 선택지의 하나로서 고려는 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네. 뭐 본인이 거기서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노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사람 사는 게 또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오면은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차별이 엄청 심하거나 이런 세계는 아니니까 또 너무 겁은 먹지 마시고 언어 같은 거에는 너무 또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네네.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학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네.
좋겠네요.
박사님은 애인이 있지만 그 관계가 오픈 릴레이션십이죠.
예.
자 보면 한국에 아직도 오픈 릴레이션십에 대한 뭐랄까요 사회적 이해도가 좀 낮은데요.
예.
오픈 릴레이션십이 뭐고 또 박사님의 경우에 애인과 상호 합의된 규약은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그라인더를 켰는데 그라인더? 젝트 이런 걸 켰는데 다들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마킹을 해두셔서 아니 한국분들이 이렇게 달라지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열린 마음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체크를 하시나 봐요.
열린 음악회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마크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사실 미국에도 아직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그렇죠.
있지만 예, 보통은 싱글들이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치팅을 하시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네.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It's complicated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I'm cheating이잖아요. 결국은.
네네.
예, 그래서 뭐 딴소리였지만 그래서 오픈 릴레이션십은 일단 하려면은 본인이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질투심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
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별로 그런 게 없어서 남이 내 애인 보고 좋다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을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뭐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또 룰은 확실하게 정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는 둘이서 같이 논다 이런 분들도
네.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하고 어디에
네.
가는지를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단 만나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해라 이런
네.
분들도 계시고 알고 싶지는 않다
네.
뭘 하는지 알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꼭 뭐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네, 그렇죠.
걸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저랑 잭은 저희는 same state fidelity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 안에 있을 때는
네.
서로를 보자.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에 사는 게 아니라서.
네네.
그리고 또 떨어져 있을 때는 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네네.
거짓말은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또 병도 옮겨지 말아라.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라.
네.
이제 그 정도의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정말 없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조금 있어요.
네. 올 상반기에 예. 보면 북미에 유학하고 있는 게이 청년 여러분들의 결혼 소식이 페이스북에서 예. 줄줄이 이어져서 예. 우와 역시 세상이 바뀌긴 그렇죠. 했구나 이렇게 예. 실감을 했는데요. 예.
네.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요. 제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역시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려면은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어떤 삶의 프레임이 이렇게 딱 고정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뭐 사실 혼자 사니까 뭐 네. 오늘은 뭐 한 3시간 더 하고 가지. 그리고 밤에 늦게 전철 타고 가고 다음 날 또 늦게 오고 뭐 네. 이러는데 이게 장기전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아이가 있거나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애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셔서 일을 열심히 하고 딱 5시 6시 되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는 삶의 방식이 좀 부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집에 누구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도 나의 생활 방식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네네. 그런 면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뭐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사랑해서 하나요?
아 그래도 그래도 같이 살려면 즐거우면 좋겠죠. 즐거우면 좋겠죠. 네네.
자 그럼 이제 슬슬 예. 동성혼 법제화 투쟁에 관해서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미국에서 동성혼 법제화 투쟁이 예. 급 진전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동성애 운동이 처음 시작된 거는 70년대 초반이었고요. 네네.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네.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내버려 뒀으면 아마 뭐 80년대 초반에 동성혼도 이루어질 기세로 그렇죠. 밀어붙였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81년에 HIV, AIDS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 동성애 운동이 힘을 많이 잃었고 90년대 이후에 다시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 2004년일 거예요. 매사추세츠가 이제 처음으로 네. 동성 커플을 인정을 했죠.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결국은 2008년에 캘리포니아가 그걸 같이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일단 됐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 주민 발의를 해서 그 Prop 8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소송이 시작이 돼서 2010년 2년에 걸쳐서 소송을 하다가 2010년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 네네.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죠. 이제 다른 주들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흐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2013년에 네네. 결국 이제 아주 역사적인 판결 두 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아까 프라베이시 수프림 코트까지 가서 네네. 깨진 거고 하나는 도마가 깨진 거죠.
네네. 예. 자 도마는 결혼 보호법이고 예. 그거를 이제 2013년에 미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예. 내렸던 건데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떤 의미를 지녔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 도마라는 법은 사실 1996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을 한 법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다시 강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반대 여론이 일어나니까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법안이 제시가 됐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우리가 이렇게 봐주긴 하는데 네네. 니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결혼까지 하게 놔두진 않겠다. 이제 그 정도의 네네. 균형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네네.
미국 정부에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도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도마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헌법에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정의가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충하는 조항이거든요. 네네. 도마가. 그래서 이제 그게 깨지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두 명의 합의된 성인이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면은 정부가 그걸 인정한다. 이제 그런 판결이 내려진 거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깨짐으로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그 연방 정부가 네. 그 동성혼 커플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네네. 주에서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주가 알아서 해라.
네네.
그렇지만 그 특정 주가 동성혼을 인정할 경우에는 페더럴 레벨에서 연방 레벨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
네네.
그래서 세금이나 그 비자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이랑 결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 국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서 크게 상황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속한 주가 동성혼 법제화를 하지 않았어도 이제는 결혼을 인정한 주에 가서 결혼을 하면
결혼을 인정이 되는
그렇죠. 미국 전체에서 됐죠. 인정을 받게 되는
예,
거죠.
예.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된 곳은 몇 개 주인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이제 DC를 포함해서 20개래요.
20개요? 그러니까
주는 19개고요.
네네.
이제 DC까지 해서 20개.
네. 예. 자, 미국이 모두 몇 개 주로 돼 있죠?
50개. 네. 무슨 그 이민자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네. 질문을 하시네요.
네. 예. 여기 보면 아직도 반은 안 됐어요.
아, 그렇긴 해요. 근데 네. 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로 따지면
네네.
이제 반 이상 훨씬 3분의 1까지는 안 되나? 뭐 그런 상당수의 인구를 커버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특히 게이들의 경우는 대도시에 모여 살기 때문에 이게
네네.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게이들이 사는 동네는 이제 거의 다 커버가 된 상황.
그렇죠.
남부의 몇 개 주를 빼고는 다 돼서 하려고만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게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뭐랄까요? 인구 이동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네. 일단 내가 저 딥 사우스, 저 저주받은 남부 깊숙한 데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택에 의해서
예.
성인이 되면 집 나와서
그렇죠. 네. 그게 특히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성인 되면서 독립을 하고
네네.
자기가 살던 주를 떠나는 일이 그렇게 드물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더더욱 이제 게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레즈비언들은 조금 다르겠죠.
네.
근데 게이들의 경우는 역시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뉴욕, 샌프란시스코, 제가 사는 시카고 이런 곳의 게이 비율은 다른 곳보다 훨씬 높아요.
네. 네. 일단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의 게이 공동체 성장이 이게 2차 대전과 함께 네. 성장을 했고 전쟁 끝나고 이제 보면 돌아와서 국가한테 뭐 지원금도 나오고 뭐 그때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갔 다가 탈반하고 결혼했다가도 금세 깨지고 다시 도시에 돌아와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한번 또 붐업이 있었고
예.
했기 때문에 이게 남의 나라하고는 조금 또 상황이 다른
그렇죠. 나라의
성격이
크기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시카고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중서부
네네.
주를 다 커버하는 거죠. 이제 미시건, 뭐 오하이오, 아이오와, 뭐 인디애나 이런 데 살던 게이들이 젊으면은
그렇죠.
젊은 게이들은 다 일단 시카고로 오는 거예요. 또 너무 멀리 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네네.
집에 이렇게 뭐 4, 5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찾다 보면 이제 시카고에 모이는 거고 그 안에서도 게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그런 거죠.
동성혼 법제화는 그래서 사실상 게이를 차별했던 가장 큰 사회적 억압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 아무래도 남의 나라니까 한국 분들은
예.
잘 모르시니까 좀 그래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네네.
이제 그 판결이 나고 그 전후,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다들 이렇게 날 거라는 걸 알았죠.
네네.
그래서 그 전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급박하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들 이제 동성혼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네네.
특히 또 어린 친구들은 또 유연하니까 더더욱 쉽게 이 상황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린 사람들은 다들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대중문화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네.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세상이 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타고 이렇게 한 번씩 확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죠. 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종의 산사태 같기도 할까? 지층이 한번 무너지면
예.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갑자기 미국 사회 전반적인 마인드 세팅이 확 바뀌니까
예.
이게 그리고 참 대단하다.
또,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거는 동성혼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기존의 제도를 파괴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네네.
동성혼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네.
논리 같은 것도 들을 만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동성혼을 함으로써 사실은 기존 시스템에 이렇게 편입되는 거지 그거를 바꾸겠다 뭐 진보시키겠다 이런
네네,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동성혼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도 우리는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막상 니들이 결혼을 하든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 하든 말든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시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게이들이 결혼을 해서 이성애자 부부들처럼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부부로 입양하는 것은 아직 쉽지 않지만 이제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은 주에서 싱글 입양이 그렇죠. 가능했기 때문에 네. 이제 파트너 중 한쪽이 아이를 입양해서 함께 네. 기르니까 네, 사실 이미 동성혼 법제화 이전에 미국 사회에서는 게이비 부머라고 불렀었죠. 예. 네.
그게 벌써 한 10년 됐죠. 그렇죠. 게이들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 첼시 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유모차 밀고 가시는 분들.
그래서 그게 게이 사회에서는 성공 부의 상징이죠.
이제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맞아요. 애를 키우기 시작하면은 사실 게이 타운에 계속 살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막 가죽 바지 입으신 분들 통 벗고 막 돌아다니시면 힘드니까
네네.
이제 그분들은 더 안정적인 데를 찾아서 떠나시고 이제 그러시다 그렇죠. 보니 또 문화가 바뀌고 예, 거주지도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연방 차원에서 뭐 세금 관련 문제, 네. 부부니까 이제 네. 혜택들도 있고,
그렇죠. 특히 또, 한쪽이 죽었을 때,
네. 네, 외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이제 미국 영주권을 주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상당수의 게이들이 이성애자들보다 더 이런 인터네이션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한쪽이 이제 외국인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네네.
지금도 뭐 저만 해도 결혼을 하면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이제 결혼만 하면 그린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린 카드를 받을 수 있고 더 시민권도 2년, 3년, 3년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된 셈인데요.
예.
자 보면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
미국의 여론이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72%가 동성혼 법제화를
예.
네,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예.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예, 그 설문조사가 또 의미가 컸던 게 이게 찬반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응답을 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동성혼을 반대하시는 분들이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도 이걸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은 부인을 못하는 거죠.
네네.
이게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네. 당신이 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태도를 바뀌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 주위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더라. 내
그렇죠.
주위에 사람이 있다.
네.
그런 답변이 제일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커밍아웃을 하고 저는 이제 아카데미에 있으니까 더 그런데
네네.
살만한 이런 고만고만한 중산층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히 클로즈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다 네. 알고 뭐 특별히 내가 얘기하진 않아도 다들 그냥 알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네. 요즘은 뭐 글리 같은 드라마는
그렇죠.
거의 게이 드라마가
그렇죠.
나오고
예.
그걸 보면 애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때문에 자동 커밍아웃이 되는 네, 그런
그렇죠.
단계.
너무 놀랐어요. 글리가 이제 나왔을 때 2009년이었는데
네.
이거는 뭐 내용은 뭐 그렇다 쳐도 일단 그 세팅 자체가 그냥 게이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방극장으로 가고 또 먹히니까
그렇죠.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네네. 예. 가라오케 뮤지컬 드라마인데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애들한테 크게 먹히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티핑 포인트가 이렇게 지났을 때가 2010년 캘리포니아의 프랍 8 소송전
예.
때였습니다.
예.
자, 요거 앞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프랍 8이 뭐였고
예.
그리고 이걸 투쟁에 이제 반대 깨기 위해서 게이 쪽에서
예.
나섰을 때
예.
보면 이게 꼭 지지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
또 전통적으로 게이 결혼 이슈를 담당해왔던 람다 리걸 같은 베테랑
예.
단체의 게이 인권 운동가 변호사들은 예. 이걸 소영웅주의라고
예.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당시 2010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미국에서도 아직 그 동성혼이 인정되는 주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가 그래도 좀 앞서가는 주니까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려고 했어요.
네네.
주 차원에서는 이제 그걸 했는데 시민 단체에서 반대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개신교 쪽
네네.
그쪽 파워를 가지신 분들이 이 법안을 프랍 A라는 것 A라는 것을 넣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네네. 그 선거 운동을 하셔서 결국은 아슬아슬한 차이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네. 프라베이슨 결국 그 남성끼리 여성끼리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2008년부터 페리 앤 슈왈제네거 그 소송이 시작이 됐을 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지사였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케이스를 처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들 이게 정말 될까? 아직 우리가 이런데 에너지를 소모해도 될까? 괜히 사람들의 반발만 사는 게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실리적인 권리 쟁취로서 동성혼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직 다들 제대로 몰랐고
맞아요.
또 너무 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그 변호사 두 분 그때 테드 올슨 씨하고 데이빗 보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이 팀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때 놀랐습니다.
예, 그 두 분이 사실 그 엔론사 소송 때는 같이 싸우셨던 분인데
네네.
이 두 분이 손을 잡고 그 프라베이스를 깨는 그 소송에 참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지는 게임을 하는
그렇죠.
분들이 아닌데
예, 딱 보는 순간 네. 아 이게 뭐가 있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 소송을 하는데 이제 그 청문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너무나 황당하게도 동성혼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서 보니까
법리적으로 반대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법정 밖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법정 밖에서는 이제 교회, 성경 네네. 이런 걸 끌어오시기 때문에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끌고 오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반박이 되었고
네.
또 이 게이 진영의 LGBT 진영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그때 조지 쇼시스나 뭐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이제 증언을 하시면서 어떠한 증거도 그 게이 결혼이 이성애자 결혼을 해친다는 것이 없고 그런 네네. 증거가 없고 또 큰 문제가 양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게이 부모가 아이를 키웠을 때와 이성애자 부부가 아이를 키웠을 때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이런 네네.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이제 싸움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할 만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논리니까
네네.
한 군데에서 통용이 되면은 또 다른 데서도 또 적용이 가능한 그런 거죠. 그래서
네네.
그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예.
이게 2010년도에 이 분위기가 예. 바뀌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이폰 등 스마트 기기가 2008년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예.
이러한 의식 변화에 상관관계가 혹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프롭 A 소송전에서 아주 디테일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단신으로
중계가 됐죠.
그렇죠. 트위터와 예. 페이스북으로 계속 예. 중계되면서 찬성자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예.
이 뉴스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뭔가 둔감해지기 시작을 한 게 있었거든요.
예, 뭐 둔감해진 것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예민해진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클릭만 하면 유튜브 클릭이 뜨니 그 클립이 뜨니까.
네네.
그래서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은 확실히 달라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또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만 내 머리로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이 저기에 좋아요를 찍을까? 이제
네네.
그러면 방향성 같은 것도 정해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계가 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자, 이러한 미국의 동성혼 법제화 흐름과 또 그에 편승한 여타 서구 국가들의 동성혼 법제화 흐름은 일종의 이렇게 국제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투쟁의 새로운 전선 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성혼이 국제적인 인권의 지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들은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한
그렇습니다.
채 여타 동성애자 탄압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게 가장 두드러졌던 게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 때였죠.
예, 그렇죠.
네. 이때 미국과 러시아가 이 동성애자 문제로 어떻게 전선을 그었는지 좀 그래도 설명해 주세요.
예, 그때 이제 미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가 깨지면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서는 이제 동성은 개세가 된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된 상황인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네네네. 그런 부분만 정리하면 근데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렇게 쉽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금 제시하신 것처럼 그 파워 게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뜨는 그 러시아 탄압이 네네. 그렇게 보이는 것만큼 심하진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죽은 사람은 없다.
네네.
예. 뭐 맞았을 수는 있지만 죽은 건 아니다. 뭐
근데 꼭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디나 있죠. 이번에도 그렇죠. 홍콩에서 큰 데모가 났는데 네. 굳이 그럴 때 페이스북에 답글 달면서 홍콩에 일하고 있는 네. 한국 분들이 여기 평화로워 네. 이런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제3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도 네. 뭐 폭탄이 날라와도 가자지구 살만하대요.
그렇죠. 네. 네. 이스라엘 게이퍼레이드도 했어요 얼마 전에.
네네.
그 뭐 사는 사람은 다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뭐 제가 미국에 살아서 그렇지 미국이 뭐 힘을 좀 써주면
그렇죠.
좋죠. 그리고 어쨌든 뭐 LGBT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근거로 뭐 정치 게임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네네.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네. 이렇게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니까 네. 가장 발빠르게 적응한 게 유엔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도 한국인의 얼굴에 정말 잘 안 어울리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 네. 지속적으로 LGBT 인권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렇죠.
계시죠.
예. 네. 그런데 아직 한국에 오셔서 말씀하신 적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어서 빨리 한국말로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도록 예. 압력을 행사해야 예. 하겠습니다.
교황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이에요. 네. 아무튼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 반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뭐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국제적 동성혼 법제화 조류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저 같은 교포한테 지금 질문을 하셔도 제가 뭐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법 논리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계속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네네. 지날 때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뭐 한국의 국민 정서로 막아놓기에는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네네.
이게 또 미국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미국이 바뀌었다는 것은 세계가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조금씩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인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동성혼 법제화 이후 서구의 LGBT 문화가 이제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박사님도 지난 여름 시카고에서 열렸던 시카고 게이 프라이드 행사에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예. 걸 실감하셨죠.
예.
그 당시 퍼레이드는 이제 대대적인 승리를 자축하는 성격의 그렇죠.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나가기 싫어하셨는데도 나가셨잖아요.
예.
구경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네네. 또 그 머릿수를 하나 더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네. 뭐 100만 명이나 모여서 뭐 제가 안 가도 되는 분위기인데.
아, 뭐 아시아 인구를 더한다는.
네. 예,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진짜 뭐라 그러죠? 그 시골에 계신 분들도 그냥 축제 구경하러 오셨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그렇죠. 되게 네. 뭐랄까요? 정상적인 행사가
그렇죠.
되었죠.
그리고 뭐 이제 벗고 뭐 물론 뭐 수영복이 있지만 그거 말고 수영복이 사실 그렇게 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덜 벗고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도발적 분위기가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수영복을 입었어도 왕년에는 난 변태야
예.
라고 하는 자세가 있었는데 예. 요즘은 그런 엣지가 싹
그렇죠.
사라졌죠.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봤던 것 하나는 이제 경찰 분들이셨어요.
네네.
이제 퍼레이드를 보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 경찰 플로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네.
하나는 이 그 각 잡은 그 행진하시는 분들
네네네.
유니폼을 딱 입고 나오셔가지고 행진을 딱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네.
또 다른 플로트는 이제 경찰이지만
네.
그 토모 핀란드풍으로 레더를 입으시고
네.
이제 막 춤을 추시는 분들이 네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점이죠. 우리가 항상 그 동성애자 인권운동에서
그렇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희들과 같은
모범시민,
사람이다.
예. 동질화 전략.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는 나는 너와 달라.
네, 차이화 전략.
예, I don't care. 그건데 네. 물론 두 개 다 있긴 했지만 확실히 네. 그 전자가 이제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성혼 자체가 그 동화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네.
한동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재미는 없죠. 그거 뭐 경찰 아저씨 나와서 유니폼 입고 지나가는데 뭐 그게 그렇게 재밌겠어요? 예, 그래서 그 퍼레이드 보면서도 복잡한 기분이 들었고 또 막 이런 가족들 나와가지고 막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우리가 뭐 무섭지도 않다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역시 내가 늙었구나 그런 마음이
네네.
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동성혼 예. 법제화 이후 과거와 같은 강도의 커밍아웃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헐리우드의 배우가 커밍아웃을 해도 단신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사실 그 게이들이 특히 연예계에서 자기 정체성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꼭 무슨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을 숨김으로 해서 이런 낙차를 만들어내고 그걸 자기의 매력으로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근데 2012년에 조디 포스터하고 2012년 맞죠? 조디 포스터하고 앤더슨 쿠퍼가
네네.
커밍아웃을 했죠. 그 두
네.
사람은 정말 안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하면서 그냥 끝난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네네.
그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숨기는 것도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세계가 된 거고 엘렌 페이지가 얼마 전에 했을 때 그나마 걔가 제일 거물이었는데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이렇게 아무런 없이 그냥 끝났죠.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리고 걔가 맡는 역할이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뭐 막 걱정했던 것처럼 뭐 걔가 과연 이성애자를 연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요새는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커밍아웃하고 나서 네. 왕년에는 이성애자 연기를 못할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관객들도 까먹기 때문에
네. 많으니까
아무런 네. 문제가 없이 이성애자 연기를 해도 네. 네, 사람들이
그리고,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성애자 모두 연기들도 또 워낙 우리가 요새 우리 농담으로 고자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그런 막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뭐 그런 역들이 많은 게 아니라서
맞아요.
대충 게이 배우들도 뭐 그냥 때가 되면 하고 뭐 그렇게 잘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커밍아웃으로 커리어를 망쳤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예. 이쯤에서 다시 좀 역사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떻게 시작된 전략인가요? 보면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도 외국 개념이라
예.
이걸 단지 고백, 친구한 친한 친구한테
예.
야, 나 레즈비언이야. 나 게이야. 라고 말하는 걸 만을 이제 커밍아웃 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핵심은 자기 정체성의
가시화를
그렇죠.
해서 남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전선을 형성하고 이제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커밍아웃은 당연히 70년대 그 선구자분들도 많이 하셨고
네네.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네.
그런 세계가 있었고 대대적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이후
네네.
이제 우리가 살만해지면서
네네.
HIV 에이즈 시대를 지나고 살만해지면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게 좀 쿨한
네네.
예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네네.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죠.
네. 아무튼 80년대 에이즈 대공포의 시대가 지나고 90년대에 접어들어서 다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전선을 이렇게 추스려갔고
예.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되고 그때 아주 큰 변화가 이제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에이즈 칵테일이 나오면서
예.
사람들이 에이즈 걸려서 곧바로 죽지 않게 된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우팅 전략이라고 하는
예.
게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커밍아웃 안 해도 공인을 딱 찍어서 명사를
예.
커밍아웃 시키는
예.
그런 과격한 운동 방식이 등장을 했던 건데 요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걸 시작한 사람이 미켈란젤로 시뇨렐레라고 하는 분이죠.
예. 발음이 아주 어렵죠.
미국 애들도 이거를 마이클란젤로 시뇨렐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정확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90년대 싸움을 거는 싸움당 역할을 하셨는데,
네네.
그게 필요했던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이제 HIV나 AIDS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던 시절에 뭐라 그러지? 표리부동?
이제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게이면서 게이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네.
지지하거나
네네.
그런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정치가들
네네.
그리고 공적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까도 된다. 예,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자. 그리고 또 이제 로커드슨 아시겠지만 로커드슨이 이제 HIV로 죽었는데 자기 입으로는 끝까지 커밍아웃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이분이 커밍아웃을 했으면 자기 입으로 커밍아웃을 했으면 더 미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네네.
로커드슨도 게인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우팅이라는 전략이 나왔고. 그래서 뭐 아무나 아우팅을 한 건 아니죠.
네네.
이제 정말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고요. 나름대로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근데 그거는 그 시대에
네네.
그런 게 있었던 거고.
네.
미국의 경우 또 그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한국하고는 법이 완전 다르죠. 네.
예. 그래서 뭐 게이를 게이라고 불렀는데 뭐 그걸 뭐 어떻게 뭐 이걸 이게 뭐 나쁜 건가 뭐 이런.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또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네. 예. 사실 이 우리 미켈란젤로 시뇨렐레 여사는 보면 이제 아우팅이라고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던 배경에 기존의 게이 인권 운동과는 다른 사고 방식,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70년대의 게이 레즈비언 인권 운동의 기본 사상이 일종의 모더니즘이었다고 하면 시민권 운동이라고 하면 이 미켈란젤로 시네렐레의 90년대 사상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퀴어 정치학이라고 하는 걸 내세운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네.
그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의 운동권의 느낌은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시켜만 달라.
네. 처음엔 아예 세금 낸다 그랬죠.
예, 예.
우리도 세금 낸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내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나?
네, 네.
나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왜 직장에서 차별을 당해야 되나? 이제 그런
네.
나도 노말이다.
네, 네.
그래서 뭐 정신과 편람에서 그걸 이렇게 제외하고 이런
네,
게 큰
네,
역할을
네.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쌓인 거죠. 악이
네.
받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많이 죽으니까
네,
이제
네.
열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그래 나는 너랑 달라. 우리는 힘들게 살지만 그게 어때서? 이제 이런 관점을
네.
취하면서 이제 쿠어라는 단어, 그게 이제 사실은 게이를 비하하는 단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뺏어서 이성애자들에게
네네.
뺏어서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는 그래 쿠어야. 그래서 so what 이런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 퀴어라는 단어에 이렇게 거부감을 크게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영어권에서는 5, 60대 분들은 나는 게이도 괜찮고 호모도 괜찮고 심지어 뭐 F 단어도 괜찮은데
그렇죠.
예. 근데 나는 퀴어는 싫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도 너 게이니? 너 레즈비언이니?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어도
맞아요.
스트레이트들이 너 퀴어니? 이렇게는 못 물어봐요.
그렇죠. 약간
예.
흑인한테
N워드 사용하는
넌 니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막 나가도 되나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엄브렐라 텀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네.
뭐 한국처럼 그렇게 사용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역시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
네네.
약간 들으면은 살짝 뭔가 이렇게 건드리는 게 있는
네네.
뾰족한 단어
네네.
그런 네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퀴어 정치학이 90년대에는 힘을 아주 크게 발휘했지만
네.
또 빵빵년대 뉴밀레니엄 이후에
예.
노티즈가 오게 되니까 힘이 쫙
그렇죠.
빠졌습니다.
예.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 게이의 저항적인 하위 문화 요소들이 대중문화, 주류문화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렇죠.
유리천정이 깨지니까 역시 과거의 낙차가 사라진 것이 좀 크지 않았나 해요.
예.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예.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첫 번째 글래스 실링이 깨졌던 기억은 퀴어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게 큰 역할을 했죠.
네, 그게 원래 브라보 채널에서
예.
마이너로 시작을 했는데 인기가 높아지고 화제를 모으자 결국 공중파에 진출을
그렇죠.
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막 책도 내고 5명이 다 그
그렇죠.
프레 파이브가 막 굉장히
네.
유명 인사가 되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 방송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어떤 면이 이상한 거야?
아니 무슨 게이 난쟁이 다섯 명이 모여갖고
네. 스트레인 남자를 꾸며주고
이성애자 부부에게 예. 봉사하고 사라지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체가 게이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가 이성애자가 만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얘들이 해는 안 끼쳐요 이런 네네. 그런 느낌의 컨셉이었죠. 네. 예.
착한 타자가 정상적인 공간에 와서 좋은 일하고 사라지는
그렇죠.
아주 이상한 형태.
페어리잖아요, 우리는. 난장이들.
네. 그리고 최근에 글래스 실링이 깨진 게 예. 이제 루폴의 드랙 레이스라고 그렇죠. 하는 예. 드랙 퀸들의 리얼리티 쇼죠. 예. 이 드랙 레이스하고 퀴어 아이를 조금 비교해 주신다면 이게 어떻게 예, 방금, 영향력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퀴어 아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획 자체가 이성애자들이 네네. 만든 거고 이성애자들을 위한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드랙 네. 레이스는 아예 처음부터 게이 시청자를 위해서 게이 채널에서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애자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는데도 네네. 그런데도 이성애자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더 센 전략을 구사했죠.
예.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방송 포맷이 예. 사실 드랙 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남자 게이들의 드랙 문화는 주류로 올라가서 드랙 예. 레이스로 성공을 하고 있는데 여자 게이들, 레즈비언 여러분이 개척했던 드래킹 문화, 예. 그러니까는 남자 분장하고 마초로 예. 막 의수되는 이 문화는 레이디 가가가 잠시 활용하기도 했었죠. 남장하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예. 근데 별 반향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일부 드래킹들은 아직도 드래킹을 문화를 사수하면서 루폴에게 계속 청원을 하더라고요. 예. 드래킹 특별 판 에피소드 만들어 달라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네.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드랙퀸이라는 거는 무대 예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남자의 몸을 가지고 네네. 여성성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화려하고 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이런 것인데 저도 드래킹을 제가 직접 본 건 몇 번 안 돼요. 거의 네네, 못 봤고 네네. 저는 비디오 유튜브 클립 이런 네네. 거를 좀 봤었는데 요새 왜냐하면 찾아보기 힘드니까
네네.
봤는데 코미디 하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 말고 무슨 무대에서 쇼를 하시는 분들은 네네. 보면은 아니 지금 저게 뭘 하고 계신 거지? 일단 레즈비언 분들이 좀 감흥에 능하시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드래킹이 구현하는 어떤 미학이라는 게 그냥 남자?
뭐 우리말로 하면 요즘 인터넷 말로 개저씨 쇼죠.
네. 예, 그래서 이래도 돼요? 근데 아니 뭐 이렇게 화려함, 화사함 이런 게 없어요.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 공사판에서 일하는 아저씨처럼 입고 나와서
그럼요.
남자인 것처럼 네네. 보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드랙 퀸하고는 지향점이 달라요. 드랙 퀸은 그냥 여자로 보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예, 그 이제 여성이면서 이게 여성이 아닌 어떤 그 아름다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근데 드래킹도 요즘은 그 단계에 네. 가려고 실험을 하는 분들이
근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요 그냥 게이가 돼요.
그렇죠. 그게 좀
예, 그래서
어려운
노력을 하시면은 그냥 리버라치가 되는 거죠.
그게 예. 왜 그런가 하면 애초에 예. 활용하는 템플릿이 예. 여성성은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데 예. 남성성의 템플릿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 지향점이
네, 변주가 굉장히 어려운
예,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드래킹은 무대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네, 사실 우리 박사님이 사시는 시카고 지역이 예. 한때 드래킹 문화의 본산지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카고에서도 요즘 뭐 유명한 드래킹 쇼단이 남아있는 게 없나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아직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네네.
하고는 계세요. 근데 네. 뭐 옛날처럼 뭐 큰 반향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처럼 버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직 하고는 계세요.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게이 하위 문화의 종말을 실감했던 사건이
예.
뉴욕의 전설적인 게이 디스코 클럽 록시가 예. 폐관한 거였습니다.
예.
록시는 정말 체육관 사이즈의 디스코 클럽이었잖아요.
네.
사실 요즘 청년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사이즈 체육관 크기의 클럽은 게이 클럽은 구경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박사님이 기억하시는 록시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록시를 자주 가보진 않았고요.
네네.
뉴욕에 가서는 정말 아까 말씀 것처럼 그렇게 막 클럽을 뛰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네. 간 2004년만 해도 벌써 이제 끝물이라서
그렇죠 꺾였을 예, 때죠.
그때 막 제가 보고 놀랐던 거는 어 게이들이 막 음악이 나오는데 엉덩이를 안 흔드네 막 맞아요. 다들 막 이렇게 칵테일을 들고 서 있네 막 그게 느껴졌었어요. 네,
서성서성 되기 예.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90년대도 아닌 네네, 2000년대였기 네네. 때문에 그때는 뭐 좀 실망을 했었죠.
네. 예.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네, 그 정말 플레저돔으로서의 그렇죠. 그런 락시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데 뉴밀레니엄 확 넘어가면서 힘이 쫙 빠졌던 그렇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게이 동네 사는데도 춤을 막 미친 듯이 추는 그런 클럽은 잘 없어요.
네. 예. 일단 게이 클럽들이 짐에 가기 전에 잠깐 들르는 곳 아니면 짐에 갔다가 들르는 곳 막 다들 추리닝 입고 나오니까 이게 이성애자인가 얘네가? 얘네가 왜 이러지? 스포츠바에 내가 잘못 왔나?
예, 그냥 그야말로 거기에 나오는 건 그냥 사교고.
네네.
이제 정말로 한번 오늘 뭐 놀아봐야 되겠다. 오늘은 네네. 혼자 집에 갈 수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라인더를 켜면 되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게이 하위 문화의 작동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 왕년에 게이 하위 문화의 기본 특징이라고 하면 예. 이렇게 하락 규칙에 의한 정체화. 그러니까 일단 나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저 예. 아래로. 자, 그리고 그 외에 연동되는 이제 키치와 캠프의 미학, 이게 기본 특징이었죠.
예.
자, 그래서 위약 취향, 뭔가 좀 과도한 장식이나 페티시를 활용해서 좀 정상적인 감각을 이렇게 도발하는 좀 이런 방향이 기본적인 게이 문화의 특징이었고, 이제 그러한 캠프의 특징을 뭐랄까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드래킹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또 대비될 만한 것이 게이 동네에서 다시 소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게 이제 가죽 게이들,
예.
네, 가죽 게이 베어 여러분들이었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다 오래된 거죠.
그렇죠.
게이 동네에서 뭔가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을 하려면은 일단은 본인의 자존감이나 에고가 강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에고가 강하니까 이제 나는 이걸 가지고도 즐겁게 살 수 있어라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네네.
그게 또 가능하려면은 사회적인 억압을 통해서
그렇죠. 억압 기자가
험한 삶을 살다가
네네.
이제 나는 I don't care 이러면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요새 젊은 분들은 해맑고 즐겁긴 한데
네.
그렇게 강한 에고를 가진 분들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뭐 트위터로밖에 못 보지만
일단 억압과 고립이 있어야 예. 분노의 에너지가 이렇게 쌓이고
그렇죠. 한이 쌓이고
네, 그게 빵 터지면서 예. 하위 문화가 형성되는 예. 것인데
예.
요즘은 한이 쌓일 틈이 없죠.
그러니까 뭐 다들 그냥 이렇게 클럽에 가서 봐. 저 너무 웃긴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날이 좀 더울 때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제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게이 청년들이 정말로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네.
탱크탑이랑 네네. 반바지 정말 그러면서 흐느흐느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면서 그냥 뭐 다들 억울하신 게 없구나 즐거우시구나 예
그럼 게이 하위 문화는 이대로 망하는 걸까요? 그러면 만약에 게이 하위 문화가 없어지면 게이들의 종족성은 어찌 되는 걸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계셨고 이제 엔더 게이 컬처 뭐 이런 거 책도 쓰시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어쨌든 또 다르잖아요.
네네.
우리의 DNA 안에 남들과 다른 이 손짓과
네네.
또 남들과 다른 어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의 정체성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처럼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력한
네네.
바운더리가 있는
네.
강한 뭐를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 뿐이겠죠.
네네. 네. 이쯤에서 네. 다시 이제 박사님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어쨌든 진짜 교포는 아니지만 교포처럼 살게 되어버렸는데
네.
이제 보면 미국에서
네.
동성원 반대 열심인
네.
분들을 보면 미국 교포 사회의 중추인 이제 한인교회 그렇죠. 구성원 네. 여러분이 많아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게이 친구가 없겠죠?
아니 다른 마이너리티 그 집단들은 이렇게까지 예. 조직화해갖고 동성원 반대에 나서지 않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예.
근데 교회도 딴 거 이렇게 바쁠 텐데
한인교회가요?
이렇게 그렇게 참 그렇게 한가한가요?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겠죠. 예. 뭐 예배 보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 크리스천 투데이 그게 미국에 있는
네, 그럴까요?
예, 기독교 네네네. 신문이죠.
보면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오는 동성애자 관련 뉴스, 네. HIV, AIDS 관련 뉴스가 인권 단체보다 빨라요.
그렇죠. 양도 많고요. 번역도 네. 심지어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구나. 네. 예, 분노가 얼마나 많으시면
애정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거기 그걸 읽어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팩트만 읽으면 되니까.
맞아요. 예. 네. 심지어 어쩔 때는 거기 코멘트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거기 뭐 가끔은 너무 뭐 기사가 많으면 예. 그냥 팩트만 예.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원 그 이제 논의가 진행될 때 그거를 한글로 네네. 이렇게 바꿔서 전하신 분들은 그분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담당자가 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디나이얼 게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과학 동네에서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분들 예. 사실 의외로 많이 보기 어려운데
그래요.
네, 예. 이 보면 아무래도 사회적 편견이 뭐 예. 패션 디자인이나 예술계에는 예. 게이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과학 동네에선 두드러지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과학자들은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네.
또 종교색이 덜하고
네.
그리고 또 게이들이 그렇게 과학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네네.
그래서 물론 없는 건 아닌데
네.
일반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4%, 5% 뭐 그 수준을 넘어서진 않는 것 같고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계.
그럼 모르는 건. 그래서 저도 네네. 이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하는 얘기들이 다들 설문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모른다.
네네.
예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또 레즈비언 분들은 좀 많으신데 근데 네네. 또 거기에 또 그거는 과학을 하시는 이성애자 여성들이
그렇죠.
그렇지 레즈비언과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완전 똑같죠.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뭐 그냥 그러고들 사시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뭐 특별히 차별을 저는 과학자로서 차별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네. 제가 괴로운 거는 이제 뭐 2만 명이 모인 학회에 갔는데 다들 네. 이렇게 신발을 못 신을까 옷을 저렇게 입어야 하나 막 이런 괴로움을 느낄 때는
근데 그렇게 입어야 과학자로서 성공하는 게 아닐까요?
신경 안 쓴다니까요. 뭘 입고 오나 아무도 그냥 아무 신경 안 써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둔감해야 모든 예. 에너지가 과학에
그렇죠.
몰려서.
예, 정말 그것만 해야 돼요. 예.
네네. 그 둔감력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아예 예. 뭐랄까요. 취미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고 네 오로지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그 워낙 과학계 자체가 소수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네네. 아시안이 꽉 잡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수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거부감들이 없으시고 예 뭐 네가 게이든 뭐든 논문을 뭐로 썼고 네 연구 과제가 뭐가 중요하니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과학자 게이로서 나를 꼭 드러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그 게이로서 탄압받다가 자살한 앨런 튜링만 너무 불쌍하게
무슨 반세기 전 얘기를
그만 너무 불쌍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때는 아직 그런 세계였으니까. 예. 그리고 너무 잘나셨고.
네, 그분은 예. 뭐 정말 천재였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 한국 같은 경우 예. 동성원 법제화 운동이 이제 모델 제시 단계에 와 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개척해야 좋을까요? 보면 우리는 이제 모델 단계에 왔는데
예.
커밍아웃 전략은 미국과 똑같이 힘이 빠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관련 단체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우리는
네.
아직 그 단계도 못 가봤는데
네네.
벌써 와야 되는 수준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외부 사람이니까
네.
제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우리는 쿨해야 되고
네.
이제 대중문화 이런 것도 이용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멋진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떤 한 단계로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성애자들한테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더 쿨해져.
그렇죠.
그런 메시지. 그게 이제 90년대 미국에서 이제 섹스 앤더 시티 그런 전략인데 그것도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사실 뭐 힙스터 아이템으로서의 예. 게이 친구 만들기
예.
뭐 이거를 자꾸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비판한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네.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뭐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도미노나 험핑턴 포스터 같은 것도 보면은 비율적으로 보면 좀 LGBT 쪽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이 사회의 빈자가 몇 퍼센트인데
네네.
10%도 안 되는 게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시는데
네네.
근데 그렇게 프로포션하게만 접근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사실 뭐 예. 우리나라는 게이 빈자도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재산을 결혼해야 물려받기 때문에 예. 네, 예. 게이들은 빈자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군요.
네, 끝으로 뭔가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외부의 관찰자고 도망가 있는 사람이란 마음도 약간 있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데
네네.
그래도 트위터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떤 외부의 시각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부러 누르는 거니까
네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칭의 바탕은 애정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